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띠띠고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나를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마음이 되어 돌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이 말씀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나 능력이라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는 그 말은 그만큼 돈벌이를 잘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뛰어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남들 위에 더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다, 그런 뜻이 능력이라는 말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아주 무진장 일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능력이라는 그 말에 상당히 많은 유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경에 보면은 능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말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으로 달라져가는 것, 이걸 가지고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그 교회들은 이 능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죠. 신자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뛰어난 일을 내가 하게 된다, 이렇게 능력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그 보통 하는 말이 뭡니까? 능력받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능력받자, 능력받아가지고 전도하고, 능력받아가지고 봉사하고, 능력받아가지고 기도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마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확 부어줘가지고 내가 그 능력을 받았으니까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 힘을 가지고서 뭔가 신비스러운 일들, 뭐 큰 일들 이런 것들을 척척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렇게 그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받으면은 사람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 이렇게 얘긴단 말이죠. 전에는 기도를 해도 뭐 떠듬떠듬하고 한 30초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고 쉽게 이걸 가지고 기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능력을 받고 나니까는 기도를 하는데 수도계에서 수도물이 찰찰 흐르듯이 막 기도가 말이 찰찰 나오고 뭐 20분, 30분에도 기도가 안 끊기고 이런 식으로 능력을 갖다가 오해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은 보통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기도를 갖다가 뭐 쉬지 않고 잘한다 이런 게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 기도한다 그런다면은 그 기도 어떤 기도냐면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만을 기뻐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때에 그걸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전혀 실리지 않을 때에 그걸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건 신비스러운 힘이 아닙니다. 수천 명 전도회 오는 거 이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요, 도저히 우리 악한 인간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천국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은 타락하고 또 타락을 했는데, 그렇게 더러운 그런 인간인데, 아니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더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타락된 그런 인간이 그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으로 뒤바뀌는 것, 그렇게 되도록 해버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내 죄를 알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은 내가 되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스스로 인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능력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타락하고 더러운 인간,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능력 받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그게 모순이 있는 말이에요. 성령 받기에 기도하자 그 말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장사꾼이 창과 방패를 파는데 창을 팔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그 창과 방패를 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에서 모순이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창, 모, 방패, 순 그래가지고 모순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기 위해 기도하자 뭐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능력 받기 위해 기도하자 그렇다면 지금은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능력 없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달라 기도하는데 그게 응답될 수 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령 받기 기도자는데 기도할 때 그런 그 순간 그 사람 성령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성령이 없느냐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게 응답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기 기도한다는 말이나 성령 받기 기도한다는 말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있는 그런 말이라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능력이라는 말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는 그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능력을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비한 힘을 내가 얻어가지고 신비한 일을 하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능력, 큰 힘 그런 의미의 능력을 바울이 말을 하지를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능력 어떤 식으로 말하면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리켜서 능력이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만 발휘가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능력이 하나님 능력은 발휘가 안 돼요. 해봐야 그 아무런 우리가 그걸 내 힘으로 여겨버리니까는 그에게는 능력을 안 한단 말이죠. 가령에 100명 된 교회를 1000명으로 만든다고 합시다. 이걸 위해 기도한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주여 우리한테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1000명 된 교회로 만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일에는 안 쓰여져요. 왜냐하면 교인을 1000명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기술과 재주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 짓는 거 이것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네가 뭘 하는 거 이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 능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아가는 거. 예, 답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속으로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게 어떻게 하나 능력입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걸 오늘 점심 나이 먹었는데 그 컵라에 먹는 걸 가지고 돈만 주고 500원인가 뭐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이 나이 먹습니다 그러기가 솔직히 낯간지럽잖아요. 너 능력이라면은 수도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데 목사가 다 기도를 했다. 그러면 물이 확 풀려가지고 물이 찰찰 나온다. 뭐 이 정도 돼야 능력이지. 아무래도 물은 안 나오고 무릎싸고 라면 끼려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능력으로 먹었다. 이건 낯간지러운 겁니다. 그래,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좀 큰 걸 가지고 능력으로 말하고 싶지. 그런 조그만 것 가지고 능력으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게 내 속에 인정이 안 되니까, 그 솔직히. 인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루 세 끼 밥 먹고 산 거 어떻게 우리가 한 능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간다. 그게 성경대, 그게 믿음이지만은 그게 내 속에서 안 바치는 거예요. 왜? 내 힘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힘을 알거든요. 만약에 죽만 먹고 살던 사람이 하루 세끼 어찌해가지고 끼니마다 원숭이 골요리 먹어보고 뭐 상관할 요리 그걸 뭐라 합니까? 상관할 요리 먹고 산다면 그걸 가지고 이건 하나의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하루 세끼 죽만 먹고 살아간다. 날만 먹고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죽을 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날 먹고 사는 것도 솔직히 하는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이 힘으로 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로 능력으로 인정을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 인간 어떤 인간이냐면은 내 힘을 알고 있는 인간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삽니다. 이건 내 힘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라 이렇게 갈라놓는 거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진짜 내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이렇게 알고 고백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아니 돈을 갖다가 매덕을 쌓아놓고 아파트 몇십 평째 사는 사람이 거기 무릎 꿇고 앉아가 하나님 하루 세끼 먹는 거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 사놓고 있는데 말 못합니다. 고백 못해요. 근데 그런 인간을 갖다가 매덕을 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불타면 사라질 건데 내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먹고 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고백이 속에서 우러나오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런 인간 못 돼요. 쌓아놓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에서 조차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인간 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힘이란 말이죠. 내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안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겠습니까?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지금 능력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관되는 것이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건 큰 잘못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보배를 그냥 가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한다? 이게 아니에요. 보배는 보배 그대로고 질그릇은 질그릇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질그릇은 마지막까지도 질그릇 그 자체로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질그릇으로 태어납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질그릇으로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가 있어가지고 질그릇이 내가 점점점 변해가면서 사기 그릇되고 다음에 은그릇되고 다음에 금그릇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그런 교리, 그게 아주 잘못된 거라는 게 여기에 드러나요. 성화라는 교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내가 점차 달라지고 내가 점차 변해가야 한다 이 생각이란 말이죠. 왜? 예수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 그 껍데기는 변해가야 된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점차 의인으로 되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인입니다. 말한 대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죄인으로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죄인한 증거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그 사람이 예수를 믿다 해가지고 조금씩 죄인 모습을 벗어가는 건 없는 거예요. 조금씩 의인되가는 건 없다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처음도 질그릇이고 나중에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달라지는 게 있다면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보배 때문이지 내 결코 내 힘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 되는 것이 바로 달라진 질그릇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내 외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보배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질그릇이 귀하게 취급받는 것은 그 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귀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지 질그릇이 귀해가지고 귀하게 취급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린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은 그 질그릇에 불과한 자신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릇인 내가 그것 때문에 귀하게 영입받는 것인데 보배로 인해서 내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나를 갖다 바꿔가려고 이렇게 예를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 보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 그 껍데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 내가 달라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시지를 마세요. 그 생각에서 벗어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우리들은 어떤 노력합니까? 내가 달라지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낙심을 해버려요. 안 달라지니까. 인간 안 달라져요. 달라진 척 했을 뿐이지 그 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엉뚱한 내 속에 보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내 그 껍데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결국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보배를 기뻐했다는 걸 알게 될 때 상당히 무안해하죠. 아 잘못 알았구나.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교회 밑에 그 현관 유리문에 제가 좀 서 있었는데 누구 기다린다고. 아니 어떤 아가씨가 싹 지나가더니 내 앞에 저를 딱 보고는 씩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 머리가 화띵했죠. 알도 못한 아가씨인데. 근데 아가씨가 웃으면 인사하는데 멍청하 있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웃었죠. 웃으면서 인사했죠. 인사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전혀 모르는 아가씨인데 왜 인사하고 혹시 아는 아가씨인가 맨날 머리 굴려도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제가 들으려고 뒤에 딱 돌아오고 뒤에 누가 있냐면은 밑에 냉동창고에 어떤 아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인사한 건, 내 뒤에 있는 그 사람 인사한 건데, 내는 뒤에 사람 모르고 나한테 인사하더라고. 씩 웃고 인사했으니 내 꼴이 뭐가 됩니까? 이게 완전 웃어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 생각하니까 이거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웃은다면 여러분 껍데기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계신 예수 보고 웃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보배, 그 보배가 귀하고 그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그분 뭐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나도 기뻐하고 웃고 우리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이 못생긴 사람인데 나는 웃을 리가 없거든. 인사할 리가 없고. 참 착각도 가져가이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더러운 죄인인데, 못생긴 그런 더러운 인간인데 왜 나를 기뻐합니까? 기뻐하신다면 내 속에 보배, 그분을 기뻐하죠. 근데 우리는 보배를 안 보고 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 나를 기뻐할 거야 오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해하니까 자꾸 엉뚱한 자랑이 나오고. 나중에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한 게 아니고 내 보배를 기뻐해 알게 되면 참 무한할 겁니다. 얼마나 얼굴 빨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가면은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멸류관 받아서 반납해버립니다. 아이고,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었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었으니까. 네 안에 보배 때문에 한 것이었으니까. 그런 인간으로 달라져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그런 인간 만들려고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껍데기가 잘난 인간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뭔가 달라져보겠다 욕심은요, 종교적인 인간 욕망입니다. 달라지겠다고 하는, 내가 달라져가지고 남들 칭찬받고 영광 좀 받아보고 남들 믿으면 좋아지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건 인간 욕심이에요. 거룩되고 성화된 그런 인간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보다도 월등하겠다 하는 것. 이런 욕망은 인간 종교성입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이것도 내가 집어넣고 싶어 집어넣은 것입니까? 여러분 속에 보배 계시나 그걸 여러분 집어넣었습니까? 누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있게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단지 아니 내 안에 보배가 있더라는 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서서히 야, 내 안에 보배가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내 안에 보배가 계신 걸 알게 된 사람, 그게 신자예요. 그래 인간이 달라졌다면은 겉껍데기 불과 나를 전혀 보지 않고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지만은 내 건 말고 내 더러운 그런 마음 말고 뭔가 내 안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달라진 인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은 항상 지기 싫어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양보하기 싫어합니다. 내 항상 이익을 위해서 남을 억누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인데 내가 내 속을 보니까 언제부터 모르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이 되면서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좀 지고 싶어 해버리고 양보하고 싶어 하고 내가 손해받는 거 기쁘게 여기버리고 형제 유익을 위해서 내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누구 거냐 그 말이죠. 그 마음은 본래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집어넣어 주신 보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이름함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껍데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 보배로운 마음을 드러내면서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할 때에 그게 진짜 달라진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런데 겉껍데기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담배를 끊었다 술을 끊었다 그게 달라진 것입니까? 그게 달라진 것이라면은 교회에 안 다니면서 원래부터 담배 안 피고 술 안 피는 사람, 그건 또 뭡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술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운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안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죠. 내가 좀 더 달라진 인간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술을 안 먹고 내가 담배를 안 피움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에게 보배를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보배 때문에 살아가는 달라진 인간이라 그 말이죠. 결국 이와 같이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진 것이지 그릇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왜 안 달라지노? 항상 이런 고민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라는 사람은 자기 속에 계시는 보배, 그 보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질그릇에 불과한 나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내가 뭔가 못한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안 되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노 이래하면 낙심하고 의심하기도 하는데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불과한 것에 보배를 두신 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안에 보배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질그릇에 보지 아니하고 뭔가 그럴듯한 그런 인간으로 보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을 갖다가 내가 한 일을 오해해버릴 거 아닙니까? 나를 질그릇으로 바라봐야만이, 아무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그런 인간 나를 바라봐야만이, 나는 도저히 이런 복음의 광채 비출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광채가 비친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을 것인데 자기를 그럴듯한 그런 인간으로 보고 있으니까는 이건 내가 한 것이야 이렇게 여겨버린단 말이죠. 그래 오전에 말한 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좋은 신앙으로 만들지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나는 신앙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이 사람은 뭘 해도 내가 한 게 돼버립니다. 왜? 내가 신앙에 좋은 사람이고 원래부터 자기를 바라본다 그 말이죠. 나는 질그릇이고 여러분도 질그릇입니다. 목사는 금그릇이란 아니에요. 저도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제나 여러분 전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볼품 없죠. 가치 없죠. 그런 그릇에 불과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보배를 두셨다 이거예요. 보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보배 아닙니까? 그 보배를 내 안에 보배를 아느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보배가 있으니까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관심은 전혀 엉뚱한 데서 여호와를 찾는 것에 불과한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하나님은 절대 그릇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 보는 게 아니고 그 껍데기 속에 뭐가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그릇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릇에다가 차이를 둬버리면 결국 교회 안에서 좋은 그릇 나쁜 그릇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분들이 신혈 사이에 차별 있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보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과연 여러분 안에 이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죠. 8절부터 볼까요? 9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보배를 담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걸 확인시키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능력이라는 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꾸는 거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본문 그대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능력은요, 누가 봐도 실패한 자리고 누가 봐도 마땅히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웃으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거, 그게 바로 능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겨싸움이 있어야 능력이 드러나고 답답한 일이 있어야만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이런 인간 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 슈퍼맨이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해버리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 받는 게 아니고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울타리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면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봐도 버린다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면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 그 일을 말합니다. 내가 부해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한 일이에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왜?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이런 인간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그야말로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인간. 그게 뭐냐면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걸 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그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보배를 가진 분들입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지기를 목매어 기다리지를 마세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생각 나쁜 환경이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나쁜 환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을 나쁜 환경이라 하나님 우리한테 나쁜 환경 주십니까? 합력해 선을 지른다겠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몽땅 좋은 환경 줬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거 갖다 나쁘다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남들이 나쁘다 나쁘다 생각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능력 안에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쁜 환경이 됩니까? 주님과 함께한 좋은 환경이죠. 문제가 뭐냐면은 보배가 있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 속에 보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답답할 때 울어버리고 상처받고 한탄해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보배를 보고 살아간다면 우겨싸움을 당해 쌓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문제가 뭐냐면 내 속에 보배란 말이에요. 속에 보배가 없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살아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고 있는데, 겉이 달라진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진짜 보배가 자라고 있는가, 보배가 자리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고 오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보배를 알지 못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안에서만 확인되니까. 평안한 가운데에는 도대체 내가 보배를 알고 살아야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 나를 밀어넣어야만이 아 내가 지금 보배를 알고 살아가는지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그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그런 환경 속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속에 보배에 나무 두고 보자,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배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준 사람 아닙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내 시선이 하늘에 있으니까. 10절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말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의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 인생 속에서 고난의 과정이 왜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냐면은 고난과 죽음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는 말이죠. 죽음이 없는데 예수 생명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데 예수의 생명이 보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조근한 게 외치면서 세상에서 파도 만나고 풍랑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할 때에 결국에 예수의 생명은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갖다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해요. 자신을 치장하거나 나를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짐으로써 그 죽음이 나에게 흡수가 되고 침투가 되어가지고 내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확산되기를 원하는 인생, 그게 바로 보배를 속에 품고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게 바울의 열망입니다.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으로 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환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죽음을 아예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심으로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질그릇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득을 보고 귀하게 되려고 하는 것,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배로만 생각한다 그 말이죠.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보배의 광채를 비추기 위해서, 그 보배의 생명이 너희를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 너희가 보배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라 그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를 돌멩이 취급하지 마세요. 보배는 보배 그 자체입니다. 그 무엇을 주도 바꿀 수 있는 보배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게 확인되어지기 위해서 무게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몰아가고 그 속에서 네가 과연 낙심하지 않냐고 보배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물끄러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12절 보면은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런 말 하죠. 바울이 죽음을 짊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망이 바울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내가 짊어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고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주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생명이 보여집니까? 내가 예수 죽음을 짊어진 인생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야만이 나로 인해 복음과 같이 비춰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의 생명을 아는 그런 사람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런 보배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배를 마음에 두고 사신다면은 말로만 주를 사랑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 보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차차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짊어진 차로서 그 속에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에 답답한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은 능력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보배를 품고 있는 신자의 참된 모습이라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의 상황 속으로 몰아넣어가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질그릇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생에 비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 속에서 내가 죽음을 짊어지야만이 주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진다는 것. 이걸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내가 당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성교 헌신예배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건 외국의 성교 돕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교 헌신예배는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런 결단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의 죽음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떤 것을 밀어내도 그 속에서 나는 주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나로 하여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 그분이 바로 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신자예요. 아무쪼록 보배를 여러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속에는 그 보배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 죽음에 주님의 복음의 광채를 이 땅에 비추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속에 보배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은 질그릇 껍데기를 향해 있었고 내 껍데기가 아름답지 못하고 남아 뛰어나지 못하는 것, 이걸 걱정하고 이걸 염려하고 이걸 타박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도발과 같이 내 속에 보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죽음을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시든 그 속에서 주의 죽음을 짊어진 자로서 하나님 복음의 광채를 비출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보다는 그런 인간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보배의 삶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